한국 경제 성장을 이끈 기업가들의 이야기.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가들의 모험과 도전 그리고 성공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종호 특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성공한 전문 경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엔 손길승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요. 오늘 전해주실 인물은 청취자분들도 알만한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네.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예.
예.
북한 분들은 역도 이명박 뭐 이렇게 알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아마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이름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기업인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왜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냐 이렇게 예.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명박 씨가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셨죠.
네.
그 전에는 또 서울시장을 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시절, 그러니까 이분의 대부분의 생은 기업인이었어요. 노동자.
노동자였고.
예, 사원으로 시작했고 아주 성공한 노동자였지요.
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뭐 그야말로 이제 나중에는 셀러리맨의 신화. 뭐 성공한 노동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알려져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일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장에서에도 당선이 됐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일반 노동자에서 회장까지가 아니라 일반 노동자에서 대통령까지 된 분이에요.
그렇죠. 예, 정말 신화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이분이 대중에게 알려진 건 야망의 세월이란 드라마 때문이라고 예. 들었거든요.
예.
이거 무슨 말인가요?
그 TV 드라마 북한에서는 연속극이라고 하나요? 그 드라마라고 하나요?
지금 드라마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TV 드라마가 있는데 그 TV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이명박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청년 사업가죠.
네.
근데 자본가는 아니고 노동자예요.
네.
그래서 현대 건설이라고 하는 데를 노동자로 처음부터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성공해 나오는 그런 그 굉장히 극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준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였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와,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와.
내가 지금 이렇게 처지가 어렵지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희망 같은 걸 준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명박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덕분에.
네. 이명박 씨 역할을 했던 분이 드라마상에서는 유인촌 씨였는데 그게 인물도 좋으시잖아요.
예.
그러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명박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가지셨을까 이런
예.
그 생각이 들긴 근데 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실물은 뭐 별로죠. 네.
자, 그러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동자로 입사한 회사가 현대그룹입니다.
예.
당시에 입사 과정도 좀 특별했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특별해요. 그게 1965년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손길승 회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손길승 회장이 선경 직무에 들어간 것도 1965년이에요. 이명박 학생 이명박 학생 이명박이 현대건설에 들어간 것도 1965년이에요. 근데 이 무렵이 언제 그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추진되던 때였어요.
네.
그 이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 때는 일본과 국교를 단절했거든요. 당연하죠. 식민지로 삼았던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그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뭐라 그러나요? 국교를
단절했다.
예, 나라 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예, 예. 겁니다. 그래서 대사도 다 철수하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역 일본하고는 무역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발전해야 되는데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거는 다 일본에 있는 거예요.
네.
뭐 물건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식을 구하려고 해도 일본 가서 구해야
있고.
되지. 기계도 일본에 있지.
네.
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걸 사줄 때도 일본이지.
일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하고 다시 국교를 맺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일본과 국교 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당연히 반대가 많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정치적으로는
반발이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모든 정치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예. 학생들도 다 들고 일어나고 그랬던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명박 학생이 당시 고려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명박 학생이 그 대모대에 이제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 운동권이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박정희 물러가라, 뭐, 그,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뭐 이런 대모대에 앞장을 섰던 것이고.
네네.
그래서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살이를 했던 거죠.
예.
그리고 풀려나왔어요. 자, 나는 이제 뭘 할 것이냐. 아무래도 정치는 안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한 정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거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굉장히 집이 가난해서 뭔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취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입사 원서를 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고려대 정도면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운동권이어서 그럼 안 됐던 건가요?
그렇죠.
운동했기 때문에.
예. 아. 운동한 전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서술이 10%대였기 때문에 반정부 학생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어쩌나.
예.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 생각이 파격적인데 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편지를 씁니다.
학생이요?
예, 학생이.
대통령한테.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굉장히 과감한 결정을 한다 그럴까요? 파격적인
네.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네, 네.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유, 안 되겠다. 그냥 막노동을 하든가 농사를 짓든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명박 학생은 그게 아니고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문제가 있다. 억울하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억울하다. 그리고 난 이거 돌파하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이 문제의 핵심이 누구냐. 이건 박정희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니다.
예.
내가 한때 그 젊은 의분에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반대 시위에 나갔지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걸 가지고 나의 길을 막지 마라. 청년의 길을 막지 마라.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박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니까.
아니, 그 편지가 청와대까지 갑니까?
예. 그걸 대통령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최소한 대통령 비서관이 그걸 읽습니다. 그래서 이낙선이라고 하는 그 혁명 주체 세력이었는데
네네.
나중에는 상공장관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이 이낙선 비서관이 그걸 읽게 돼요. 그래서 이명박을 부릅니다. 이명박을 만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 꽤 쓸만한 사람 같으니
네.
내가 유학을 보내줄 테니까 유학 가라. 갔다 와서 그래서 다른 큰 일을 하면 되지 않냐 나란 일을.
편지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인상적이었나 봐요.
예. 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기백을 가졌다라고 하는
네네.
것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이명박은. 난 돈 벌어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기업에 들어가야겠다. 이거는 좀 똑똑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하기 힘든 결정이었어요. 손길승 학생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파격적이었지만
네.
다 공무원하는 게 좋은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을 들어가야겠다.
예.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이낙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그렇게 해서
예.
그 당시에 이명박이 현대건설에 입사원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당시에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데는 뭐 그저 그런 거기 중견 건설업체였어요.
아, 65년도에 현대건설도 그 정도였군요.
예, 중견 건설업체였는데 그래도 박 대통령의 눈에 들었던 것은 꽤 열심히 하는 건설업자다.
네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눈에 들었었던 것이죠. 그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그 업체가 우리나라 건설회사 최초로 해외 진출을 했어요. 그게 태국에 이제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네네.
그 공사를 딴 거예요.
네.
거기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모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떨어졌었군요.
그렇죠.
네.
이명박은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걸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가면 월급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또 해외 나가니까.
네, 해외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 그런 운동권 그런 전력도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냈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이낙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주영 사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 그냥 해주시오.
네.
그거 문제 삼지 말고 해주시오. 그리고 이 이명박이라고 하는 친구를 잘 봐두시오. 이제 이런
이렇게 말까지
예, 언급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뒷이야기가 도는 것이
네.
이명박 저 친구를 잘 봐두시오라고 하는 것을 정주영 사장이 잘 봐주시오라고
그러니까 신경 써 좀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예.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었다라는 뒷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확한 내막은 아무도 모르죠.
그럼 잘 봐주십시오. 이건 어떤 내용인 건가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뒷이야기가 도는 것은 아무튼 네네. 잘 감시를 하라는 이야기였는데
아 그런 거였는데
그것을 뒤를 잘 봐주라는 이야기로 알아들어서 이명박이 저렇게 승승장구를 하게 됐다. 뭐 이런 뒷이야기들이 돌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아. 정주영 회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고
네네.
이낙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질 않았기 때문에 진짜 진실이 뭔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이명박은 그 뒤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현대 건설에 입사한 이명박은 주목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예.
주목을 받게 된 그 첫 번째 계기가 뭐였냐면 예. 태국의 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 이명박 과장, 경립과장이었는데 이 사람도 경립과장이었어요. 손길승도 경립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명박도 경립과장이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이 경립과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돈 출납하는 걸 다 맡겼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태국 그 건설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폭동이 났어요.
아.
태국 노동자들이 이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자기들을 착취한다. 너무 부당하게 대우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 이제 깡패들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회사 그 건설 현장에 있는 그런 자재라든가 막 이런 거 갖고 막 이제 가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연히 제일 노리는 게 뭐겠어요? 회사의 금고지요.
네.
돈. 그 돈을 가져가려고 그런데 그 금고를 관리하는 사람은 이명박이었던 거죠.
예.
이명박이 금고 앞에 서가지고 안 돼. 하고 그 폭도들 앞에서 그 금고를 감싸 안고 거기서 얻어맞고 그러면서 거기서 실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금고를 못 가져갔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목숨을 잃을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목숨을 내걸고 거군요. 그거를 지켰던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금고를 지켰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네.
정주영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 이거 진짜
직원이...
쓸만한 친구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불났는데 김일성 초상화를 지켰던 것처럼 네.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금고를 지켰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주영 사장의 눈에 확실하게 들게 되고
네.
아, 이 친구를 요직에다가 보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정주영 사장이 마음을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본국으로 본사로 소환을 합니다.
아.
그 사람들은
예예.
다 굉장히 요직에다가
배치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했는데 정주영 사장이 어디다가 이명박을 배치하냐면 중기사업소에다가 배치를 하게 돼요.
중기사업소가 그 당시 그럼 어떤 자리였던 건가요?
뭐 불도자라든가 뭐 이런 거 그게 중기잖아요. 이제 건설 기계 관리하는 데인데
예.
현대건설에서 가장 한직이었어요.
거기로 이명박을 보냈던
예, 거지? 진짜 할 일 없는 데였던 거예요.
예.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기계 관리하는 데니까. 예.
그 이명박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서운해야 마땅한 거죠.
예.
그런데 이명박의 태도는 좀 달랐어요. 그 재미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정주영 사장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정주영 사장이 하는 일은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될 텐데.
아.
그런데 다른 놈들은 다 이게 그 뭐 제가 놈들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다른 친구들은 다 이거를 아무 일 별일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큰 공사를 따서 맡아서 하려면
예.
이 기계 관리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때까지는 이걸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다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이명박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명박 어떻게 네. 이명박 사원은 네. 여기에 가서 네. 어떤 성과를 내는 건가요?
그렇죠. 이명박 사원은 거기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게 뭔가가 잘못되고 있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네.
자꾸 고장이 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놈은 것이 기계들이 어떻게 해야 고장이 안 나는 거야? 하고 국리를 하던 차에 정주영 사장이 직접 그 중기사업소를 찾아온 겁니다.
예.
좀 빨리 고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하고 이제 닥달을 하는 거죠. 네. 이명박을. 그러니까 이제 정주영 사장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 친구가 뭘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이명박 그 당시에는 사업소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를 어떻게 좀 해야겠어. 빨리 고쳐야 되는데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네.
그 트랙터 있잖아요. 그 이제 불도저 트랙터 같은 거죠. 트락도르라고 하나요? 북한에서는.
트락도르.
그런 거를 완전히 한 대를 분해를 합니다.
이명박 그 사원이요?
사업소장이죠.
아, 사업소장이.
소장이 돼가지고 그 이 불도저 한 대를 완전히 분해를 해요.
네.
그리고 다시 맞춥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그러고 나니까 이 기계에 대해서 완전히 전체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가 고장이 나서 들어왔다 그러면 어디 고장인지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계를 고치는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게 되고
네.
그리고 다시는 이제 고장나는 횟수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기술자 역할까지 하신 거네요.
그렇죠.
소장으로 가셔가지고.
예, 격리하던 사람이 완전히 기술자가 된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지금 사원이 예. 들어와서 소장까지 올라가는 과정까지 이야기했는데 네. 시간이 다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사실 대통령까지 가려면 앞으로 2회 정도는 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앞으로 1시간 더 해야겠네요.
예,
네.
그럼 그 얘기 다음 시간에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